이제 많은 것이 익숙해지고 아마 몇주 후면은 우리가 다는 못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 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조금씩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작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여러 나라에 인종차별의 이슈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며 힘들게 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 어제도 아틀란타에서 흑인이 또 경찰에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웬디 식당이 불타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과 또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이란 누구인가? 이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20달러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네 명이었죠. 그 중에 데렉 처빈이라는 이 경관과 또세 명의 경찰들, 비무장, 비저항 상태의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과정 가운데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인 사건이라 이제 보도되고 또 이렇게 죄명이 주어져서 이제 second degree murder,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경찰들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여서, 아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 또 나오면서 다른 두 백인의 경찰들이 등을 발로 누르고 또 거기에 도왔다는 이런 죄명이 붙었습니다. 이 공개된 동영상을 종합해 보면은 거기에 한 명의 이 중국계 몽족인 투타오라는 경찰이 거기에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압박하진 않았지만 동료 경찰관들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을 보고 무관심한 이것을 세상 법에서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무관심이 공범자로 만든 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무관심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 되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만의 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비판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됐고 잘못하지 않았고를 이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자리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시험해보고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고쳐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을 보면요, 우린 어려서부터 mind your own business, 내 일에만 신경 써라, 신경 꺼, 상관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의 개인의 인권을 앞세우고 privacy, 이내 privacy를 지켜달라는 이것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쓰러워하고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위로 한마디 하고 좀 마음 아파하고 그 정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고 또 돌봐줄 사람이 있고 알아서 해줄 사람이 있고 라는 이런 냉담한 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Blaming the victim.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이 피해자를, 아, 그 사람이 그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변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개입돼서 도와주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 고통과 아픔에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 뭘 해야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어려운 사람들 내가 다 돌볼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 가진 것도 없으니 여러분 나 혼자서 무숙자를, 노숙자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앞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밥 주고 물 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계 평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이 능력, 나의 작은 정성이, 나의 작은 긍휼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달 전쯤에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일당 그 하루 벌이 하기 위해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런치박스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서 일주일에 200개씩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돕겠다 해서 저희 집에서도 매주 100개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8주째 했는데 8주 지난 다음에 한 가정의 아름다운 선행이 이게 불고 불어서 지금은 매주 1000개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선한 마음이, 긍휼을 베푸려는 그 마음이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그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슬픈 일이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영생의 삶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자면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비유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선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다 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라고 붙이는데, 비유라고 붙이는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교사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pert in law, 이 아주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율법 교사가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넘어뜨리려는,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이게 좋아지니까 여기에 배가 아팠는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배움의 목적이 아닌 모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덫을 놓고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질문을 다시 율법 교사에게 던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하실 때에 아마도 문장 끝나기 전에 답하고 싶은 마음이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것입니다. 왜? 이 율법이 자기의 전문이거든요. 전공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엔 자신이 있거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그 더 중요한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내가 기록된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해를 가져다 줍니다. 파괴시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동성 이슈에 성경을 보면 분명히 동성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섹슈얼리티는 이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눕는 거 이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해석은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동성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이것을 죄라고 한 것을 두리뭉실해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7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인정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정답을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 맞다, 그 맞는 말씀대로 내가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이 옳다 그렇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파고듭니다. 우리는 연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고 파고들고 그걸 열심히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지만 말고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행하며 사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끈질기게 예수님에게서 꼬투리 잡아 넘어뜨리려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질문의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려 사역을 방해 놓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 정답도 알고 내가 당신보다도 잘났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체 하려고, 이 똑똑한 체 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웃을 설명하며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 길은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율법사가 나의 이웃이라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요즘 직분으로 말하자면 이 목사와 장로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웃이라 여기던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국률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죠. 바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괜히 죽어가는 사람 만졌다가 부정 탈 수도 있겠고, 멈췄다 괜히 자신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니까 무서울 수도 있었겠죠. 이유가 어떻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죄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죄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여러분, 무관심이란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에서도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오고 가면요 아직도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뭘 하든 나 아무것도 상관 안 한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무관심으로 지나간 사람,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저쪽에서 오면은 길을 돌아가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를 피해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더 먼 길을 선택하는, 인간으로 대해주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이웃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의 관계 정도 될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인종차별 수준의 그 수준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이웃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기회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로 들고요, 사마리아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시고 물도 얻어두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상종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 삶을 보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 부릅니다. 그 외의 사람들, 아니 그보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요 접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준을 한번 맞춰보려고 해보고, 급이 저 사람은 나보다 떨어지니까, 학벌이 나보다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상종하지 못할 사람,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다 구별해 놓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나면서, 우리 지금 손주도 보니까 벌써 낯가리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계속 봤으니까 이제 좋아서 항상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볼 때에 전에는 아주 좋아했는데 딱 보면은 이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눈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기처럼 낯가리기를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나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저 사람과는 내가 관계를 끊을 거야. 이런 일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소수민족으로서 차별을 당하면 분노하지만 나의 차별은 나의 권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나의 생각과 판단은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감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돕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냥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돕습니다. 데리고 가서 맡겨서 자기가 볼일 보고 올 때까지 돌봐주고,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그때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이 사람 머리가 파뿌리처럼 휘질 때까지, 아니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요 책임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자를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트가 지금, 율법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을 깨뜨려야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이 흑인들이 나와서 참 자기들의 그 아픔을 호소하는 이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이래 이래서 이럴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피부 색깔 때문에, 교육 수준 때문에, 경제적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우리 뭐 백인만 동양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구원할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겠죠. 월드비전을 창립한 밥 피어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죠. Let your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s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깨뜨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는 것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을요 우리 마음에서 깨뜨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울 수, 뭐 그냥 돕기 원하는 사람만 이 제한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숨통이 눌려가면서 I can't breathe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코비드를 봐도요,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숨 못 쉬어서, 이 폐에 숨이 가빠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병입니다. 숨통이 막혀오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소망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내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될 수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주시는데 그 도움을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딜리버리맨이고 메일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번역이 좀 더 이야기가 쉬워서 새번역으로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우리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과 불쌍한 자들의 소원을 충족시키도록 에너지를 소비하며 나에 있는 것을 쓰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둡고 어렵습니까? 내가 힘들다 해도, 내가 부족하다 해도, 내가 바쁘다 해도, 내가 피해자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이 빛나는 삶,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면 산대요.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재정리하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듣는 말이죠. 살 맛 안 난다고. 누가 우스운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옛날 조크가 있죠. 살 맛 안 난다는 누구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하면 식인종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살 맛 납니다. 살 맛 왜 나는가 하면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다시 한번 맛이 나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그 포텐셜이, 그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한인 상가들도 많은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한번 피해당한 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좁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점점 더 확산시켜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